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10월 26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와 같은 자신에 대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강력한 성경적 근거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관원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을 낫게 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사도는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지배자, 평민, 배운 자, 못 배운 자 등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신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와 성경을 가리킨다. 이번 주는 침례 요한의 강력한 증언으로 시작한다. 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증인으로 무대에 등장한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라고 묘사되어 있는 다른 한 명의 감춰진 증인, 사도 요한도 만나게 될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시다. 느끼기. 요한은 증인들을 통해 그분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행하기. 증인들이 밝힌 예수님의 신원을 이해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겠습니까? 2.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침례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였습니까? 3. 침례 요한의 선포는 성경의 예언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더해 주었습니까? 4.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5. 나다나엘은 어떻게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6.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질문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까? 7.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다른 증인들을 열거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며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 다른 제자들과 니고데모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으며 요한복음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감하옵시고 예배드리는 각인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시간, 사랑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761장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찬양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분주하게 살아온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연말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위로의 한마디가 있다면 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먼저 주께서 주신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인도의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곱 가지 사회 악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중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없는 종교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 없는 물량 성장이나 교조주의, 종교 갈등, 종교 전쟁 등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현재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혐오 종교로 분류하며 거부를 넘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거나 들려준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기대하는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백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한 인간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고백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는 모습에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에 모든 응어리들이 풀리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회개와 돌이킴도 아름답지만 사회와 국민이 다 함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선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고백인 양심 선언도 감동과 아름다움을 줍니다. 성경의 다윗도 사울의 겉 옷자락을 벤 일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무례를 고백합니다. 이 같은 양심 선언도 병든 사회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 알리는 사실 증언도 고백의 한 종류입니다. 대체적으로 권력기관이 저지른 비리나 부정을 사회적으로 폭로하여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1인 시위일지라도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의 종류에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신조에 대한 고백이 있겠고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공공연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외쳤죠. 이같이 모든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통해 자아가 진실로 돌아가려는 순수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고백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창인 어느 날 북부 수도방위 책임자인 스콧 대령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링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찾아온 스콧 대령을 나무랬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지금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질 걸세. 인사과에서 안 된다면 그냥 참게. 지금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말이세. 그런데 다음 날 아침입니다. 링컨은 곧장 스콧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나는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국가에 헌신하고 아내를 잃어 시류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대하다니 용서를 청하러 이렇게 왔네. 양심의 소리에 따른 링컨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양심에 이어 위대한 고백의 조건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대선 방송에서의 고백, 그것이 그 한 예입니다. 한 유권자가 물었습니다. 대마초 흡연을 해봤습니까?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I did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 시절에 저는 선생님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아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끔은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담배를 피워 뭅니다. 지금도 제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선을 불사한 솔직한 고백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고백의 조건은 타이밍입니다. 진실 앞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의 조건 세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12세에 동전을 15세에 금붙이를 훔쳤다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백한 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복하지 않았고 그는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의 조건 네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백은 반드시 미래의 약속이 담길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현재 내 체중은 200파운드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하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운동 위주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그녀의 고백에 미국인들은 손가락질 아닌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끝내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의 조건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왜곡된 고백이 있습니다. 아담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실성이 없는 왜곡된 고백 중 가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고백이 아름다우나 진정한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을 보내며 우리가 겪었던 좌절이 있다면 무엇이며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 힐링 한마디와 주님께 진심으로 드릴 고백, 감사 한마디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힐링 한마디, 진정한 삶이 담긴 고백 한마디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힐링 한마디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공동 번역에는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에도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에서 첫 번째 상황은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도 맞이해 주거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곧 와 앉아서 먹으라며 내 수고를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에서 두 번째 상황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부림을 당해야 하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수종을 들고 초라함과 모멸감이 절절히 느껴지는 생애입니다. 본문 배경에서 세 번째는 그렇게 밭에서도 집안에서도 죽도록 섬깁니다. 그렇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입니다. 살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것이죠. 고마움, 감사, 칭찬이나 보상도 없는, 명한 대로 다 순종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힐링되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한마디를 소개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삼으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든 삶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챙겨주는 이 없는 외로움도, 무시하며 부림당하는 모멸감도, 최소한의 보상도 없는 무가치함이 느껴지는데 그 많은 고된 삶이 어떻게 마땅히 한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본문에서 챙겨주는 이 없는 외로움이 일상이 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힐링 한마디는 일상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가 났을 때 대구에서 건축 자재상을 하던 40대 남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온 집안에 차압딱지가 붙었습니다. 남자는 6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에 친척의 짐차를 빌려 부인과 둘이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와중에 큰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집 학부모들은 잘 차려입고 졸업식을 지켜봤습니다. 이 부부는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 좌판을 펴고 꽃다발을 팔았습니다. 그때 큰 딸이 자기 반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야 인사해. 너희들 꽃 사려거든 꼭 우리 아빠한테서 사라. 돌아오는 침차 속에서 남자는 울었습니다. 노점상하는 부모를 당당하게 친구에게 소개하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이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독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문화단체 관계자가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이 씨의 연주를 듣고 독일은 학비가 무료라며 체류비만 있으면 된다, 유명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한 덕에 그렇게 유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씨는 부모가 쥐어준 돈 38만 원을 들고 혼자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가 붙여주는 돈은 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요. 못 붙이는 달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때 이 씨는 독일어 과외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카페에서 서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5시간 넘게 손가락 끝에 피멍이 들도록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 씨는 유학 5년 만에 독일 연방 청소년 콩쿠르에서 42년 만에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피아노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어 독일 데르트몰트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단돈 38만으로 시작한 독일 유학생활 그 결과였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는 수모도 당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계속 잠만 잔 적도 있었지만 수미양은 그럴수록 이를 더 악물고 피아노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고국에서 노점상과 파출부 일을 하며 딸의 뒷바라지에 힘을 쓰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지금은 도르트문트 음악대학 교수가 된 피아니스트 이수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감동글로 회자된 내용입니다. 회장님은 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회장의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며 군고구마 장수를 하시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회장은 크게 웃더니 주위를 한 바퀴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곳에서 뭘 느끼나? 예, 사람들과 포장마차 그리고 빌딩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회장은 포장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포장마차 오른쪽에 붙여놓은 손으로 쓴 듯 보이는 군고구마 4개 2천원이라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군고구마 4개 2천원, 이걸 보며 느껴지는 게 있나? 나는 많은 것을 가졌네. 사업에 성공해서 돈과 지위를 얻게 되었지. 그래, 나도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자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도 어떤 군고구마 장수에게 고구마를 사기 위해 서 있었고 성공과 돈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때였네. 군고구마 장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어. 군고구마를 달라고 말하기 미안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나 봐. 한 아이가 그 군고구마 장수에게 다가오더니 아빠, 몸도 안 좋으신데 이만 들어가세요. 제가 대신 일하고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저 참 효심 깊은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마침 그때 내가 서점 하나를 인수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고 싶어서 물었지. 얘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기에 와서 밤도록 아버지를 도와드리면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힘들지 않다고 말하더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혹시 학교에서 필요한 책 없니? 이 아저씨가 서점을 하나 운영하는데 내 예쁜 마음이 아름다워서 좋은 책을 선물하고 싶구나 그렇게 물었지.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런 책도 필요하지 않다더군. 회장의 긴 얘기를 듣고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동정받기 싫었던 거군요. 회장은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정?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책을 주는 게 싫으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길,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 깊은 책을 읽고 있는걸요? 라고 대답하더군. 나는 군고구마 장수가 가난한 살림에 그래도 좋은 책을 사주며 자식 교육은 잘 시켰구나 라고 생각하며 물었지. 어떤 책이 가장 감동 깊었니?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네.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대체 그 책이 어떤 책이기에 회장님이 놀라시기까지 어떤 책이 가장 감동 깊었느냐고 묻는 나에게 그 아이는 전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책보다 몸도 불편하신 아버지가 손수 수성펜으로 삐뚤삐뚤 써놓으신 군고구마 4개 2천원이라는 문구가 세상에서 가장 감동 깊어요. 저 글씨 안에는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아무리 자신의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저 글씨를 보며 마치 책장을 넘기듯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넘겨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군.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최고의 책은 아들에게는 노벨상 수상작도, 수백 년 동안 사랑받는 인문고전도, 수천만 권이 팔려나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한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삐뚤삐뚤 쓴 군고구마 4개 2,000원이란 몇 줄의 글 그것이 어떤 책보다 더욱더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하루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작은 글씨 하나에서라도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연말에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시하며 부림당하는 초라함과 모멸감이 느껴지는 일상의 일일지라도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진실된 의무감과 순수한 충성심으로 살아가기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사는 오모 씨는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그 지갑의 돈은 부친 상을 당해 회사에서 상조금으로 받았던 것이기에 더욱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유찬이라는 학생이 그 지갑을 주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무사히 되찾아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용돈이라도 조금 주려고 했으나 김군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우체국에 소속된 안상호 집배원은 우편을 배달을 하던 중 1,150만 원이 든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사회에서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정작 선행 집배원 안상호 집배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라며 부끄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지갑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사례하려고 했지만 안 집배원은 거절했다고 하죠.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지는 4살배기 아기를 두 팔로 받은 이준희 씨는 병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환하게 웃고 있죠.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범인의 검거에 영웅이라고 불린 무술 고수인으로 소개된 그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이각수라는 분이었는데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무예과 교수였어요. 범인을 발차기로 제압한 뒤 추격해 검거에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고 하죠. 이처럼 진실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가 겪은 일이 무엇이든지 한결같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부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어리석음과 원폭의 참상을 사회에 알리는 일을 했던 나가이 다카시라는 분은 여기당이라고 이름하는 작은 단칸방에서 원폭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우라카미 대성당과 12,000여 신자들 중 8,500명이 한순간에 폭사한 참상을 겪었고 그 이후 원폭 피해자의 치료 중 방사능 피폭으로 오랜 병석을 누운 채 실명에 가까운 눈으로 현미경 앞에서 10여 편의 조서를 펴낸 이를 통해서 전쟁과 적이 없는 평화와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여기에 인을 주장했던 대량 학살 무기의 참상과 죄악을 꼽아라 또 깨우치려고 했던 한 사람의 글의 일부입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느새 돌아왔는지 가야노가 바깥 놀이로 차가워진 채 돌을 내보내 갖다 댄다. 한동안 그러고 있더니만 아 아빠 냄새 하고 말한다. 이 아이를 남겨두고 결국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가. 엄마 냄새를 잊어버렸으니 적어도 아빠 냄새만이라도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그머니 다가오는 어린 딸아이의 애처로운 몸짓. 전쟁의 엄마를 잃고 아빠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아빠하고도 머지않아 헤어져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을까? 고목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줄기에 뚫린 구멍에 어린 새를 머물게 하여 비바람을 피하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점점 약화되는 병 때문에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이런 아비라도 그저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저 어린 자식에게는 커다란 나무 그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 이 아이는 무덤에서 돌아와 이 방의 어딘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누구를 향해 호소한단 말인가. 내 이불을 벽장에서 꺼내어 아직 남아있는 아빠의 냄새 속에 얼굴을 묻고 아직 갈지 않는 어금니를 깨물며 소리내어 울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아빠랑 엄마랑 같이 노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겠지. 저녁 햇빛이 들어와 휑해진 그날의 쥐 죽은 듯 고요한 이 방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나 없이 아이만 남겨질 나를 생각하면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이 아이가 바지 단추를 혼자 채울 수 있게 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고 싶다. 남겨질 11살, 5살의 어린 남매에게 어머니의 기억과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두 아이에게 그리움만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을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일생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일념으로 중병에서도 끝까지 보듬으며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기도를 남깁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될 테고 따라서 가파르고 거칠고 외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통을 잠재우는 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걸어야 할 외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 택하신 것이다.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자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아라. 기도란 불행을 떨쳐버리기 위한 심리전술도 현명한 방법도 아니란다. 기도는 오직 삶의 신비를 드러내는 진실한 자세이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자신마저 원자병으로 투병하면서 우라카미 성당을 복원하고 나가사키 시내에 1천 그루의 벚나무를 심고 희망의 상징으로 삼고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건립하고 돌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책들을 쓰며 그 수익금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했고 원폭의 피해를 알리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의 한 구절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며 상처입은 삶으로 초라하고 모멸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지라도 남겨질 자녀들과 참담한 사회를 위해 아름다움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한 그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된 의무감, 순수한 충성심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을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삶의 감사함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최소의 보상도 없는 무가치한 삶이 일상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무익한 종처럼 희생할 수 있기에 그 희생도 감사한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2008년 8월부터 임실새소망교회에서 선교봉사자로 봉사하다가 2010년 3월부터는 관산교회에서 2012년 2월까지 봉사한 송기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이나 삶의 환경이 불편한 전라남도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며 지내셨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삶을 받아들인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러야 할 곳이 여기라 생각되어 오랫동안 한 번도 충성하지 못했는데 여생을 아낌없이 바쳐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택했습니다. 고추밭에 가서 돕고 논에 가서 돕고 진짜 탕자가 돌아왔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날 허송한 세월을 보낸 것 아까워서 교회 봉고 운전도 하고 안식일에 고구마도 구워서 먹이고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늘 빚진 사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제 앞에 남은 여생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한 것 다 갚고 홀가분하게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도 무익한 종처럼 희생할 수 있기에 더 감사한 나날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12월을 보내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안하다고 고백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순수한 삶의 고백으로 봄은 다가오며 새로운 시대도 피어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백은 위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배고픔이나 사람들의 멸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악한 상황이 몰려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망을 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연말에 주신 힐링 한마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곱 가지 악 중에서 희생 없는 예배와 희생 없는 종교를 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고백하고 가치를 실현하며 소망을 확신하는 재림성도로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희생이 바탕이 된 아름다운 삶을 구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새 밑에서 비교나 계산이나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살아온 감사와 진실된 의무감과 순수한 충성심으로 살아온 감사함과 무익한 종처럼 희생을 기쁨으로 안고 살아온 삶의 감사가 가득한 한 해의 마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삶을 살아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주신 연말 그 힐링 한마디,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감사와 기쁨도 더 넘쳐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주님께서 주신 힐링의 한마디,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한마디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희생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결심하며 떠나는 모든 회중들 위해 능력과 사랑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